오늘의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벨라루스를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한 벨라루스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 병력의 훈련 장소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벨라루스의 참전을 압박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 방어가 우크라이나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군 최고사령부 회의 뒤 러시아와 벨라루스 두 나라와의 국경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지속적인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방어 시나리오들에 대해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오늘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 지난 10월 벨라루스로 이동한 러시아군이 대대 전술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이용한 공습을 가해 수도 크이우와 인근의 핵심 기관시설이 손상을 입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올렉시 쿨레바 크이우 주지사는 우크라이나 방공체계가 크이우로 향하는 20대의 드론 가운데 약 15대를 요격했다며 민간 주택들도 파괴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망자 2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했던 엄격한 방역조치 해제를 발표하기 며칠 전인 12월 3일 이후 처음으로 2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신은 중국 내 소셜미디어에 당국의 사망자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사 기자가 17일 베이징의 코로나 지정 화장터 밖에 길게 늘어선 행렬과 시설 안에서 방호복을 입은 채 시신을 운반하는 인원들을 목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신들의 사망 원인이 코로나 때문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도 이날 수도 베이징에서 두 명의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망자 수가 훨씬 적은 것은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자를 제외하고 직접 사망자만 집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페루 당국에 개혁과 민주적 안정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새로 임명된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지난 16일 대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대화에서 페루 기관들과 시민사회가 필요한 개혁과 민주적 안정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권고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은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민주주의, 인권, 안보, 반부패, 경제 번영과 관련된 공동 목표와 가치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어제 현지 언론에 내각 개편의 일환으로 총리를 교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최근 시위 중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교육부와 문화부 장관이 사임한 데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페루에서는 16일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페드로 카스티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발하는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해 제출했던 대선 조기 선거안이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페루 정부는 최근 시위로 적어도 18명이 사망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자 지난 14일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 북부의 주요 유전 도시 키르쿠크 인근에서 어제 경찰 호송 차량이 폭탄 공격을 당해 적어도 9명이 숨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키르쿠크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사프라 마을 근처에서 경찰 호송 차량에 대한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9명의 경찰관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사망자 외에 2명의 경찰관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는 텔레그램에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라크는 지난 2017년 12월 한때 이라크 내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던 IS에 대한 승리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IS 잔당들은 여전히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에서 군인과 민간인들을 겨냥한 테러를 계속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내년 4월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술 수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고출력 고체 엔진 실험을 감행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책임을 묻는 일을 도와야 한다며 단합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위협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며 대화에 복귀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최고는 영하 12도에서 영하 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어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쏜 발사체가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내년 4월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술 수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가우주개발국이 지난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 중요 시험을 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발사 장면 사진 등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이번 중요 시험이 위성 촬영과 자료 전송 계통과 지상 관제체계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은 20m 분해능 시험용 전색 촬영기 한 대와 다스펙트르 촬영기 두 대, 영상 송신기와 각 대역의 송수신기들, 조종장치 등을 설치한 위성 시험품을 운반체에 탑재해 고도 500km까지 고각 발사시킨 후 우주 환경을 모의한 최적한 환경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을 통해 중요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한 데 대해 국가우주개발국은 중요한 성과이자 정찰위성 발사의 최종 관문 공정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우주개발국이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요 시험 결과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됐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에 앞서 북한이 18일 오전 11시 13분께부터 12시 5분께까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돼 약 500km 비행했다는 것 외에는 재원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한 정보당국은 북한이 위성시험품을 탑재한 운반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지만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초기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탐지 재원을 바탕으로 북한이 18일 발사한 것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미한 정보당국의 평가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통상 위성을 개발할 때 극심한 온도차, 방사능 등 가혹한 우주 환경에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은 지상시설에서 이루어지는데 북한은 위성 장비를 발사체에 실어 우주 공간으로 쏘아올려 해당 실험을 진행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 운반체의 외형과 분출 화염, 궤적 등을 볼 때 노동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위성에 들어가는 각종 전자장비들은 발사체에 탑재해서 시험을 하지는 않고 대부분 나라들이 다 지상에서 우주환경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시험을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우주발사체에 탑재해서 쏘는데 그냥 허공에 날려버리고 이렇게 쏘는 걸 가지고 그게 과연 정찰위성 개발을 위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게다가 미사일 자체가 거의 폐기된 수준의 노동미사일 가지고 한 것으로 봐서는 과연 이거를 우주개발의 목적이라고 평가할 수 만한 부분들이 있는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더라고요.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위성개발용 우주환경시험시설은 구축과 시험을 진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운반체를 고각으로 쏘아올려 최고 고도에서 서서히 떨어지게 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시험 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과 인천항 위성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장영근 교수는 공개한 사진들이 이번에 촬영된 것이라면 북한이 관측 위성으로 한국을 20m 분해능으로 다파장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교수는 북한이 이 정도 수준의 위성 촬영 사진을 제시한 게 처음이므로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분해능 20m는 지구 관측 위성으로도 효용성이 떨어지는 조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요새 해상도가 정찰 위성이 보통 0.3m, 4m, 0.5m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영상을 찍었다 그래도 해상도 20m라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였어요. 요새 학생들이 학교에서 만드는 위성 발사에도 이 정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정찰 위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낯간지럽다는 거죠.
일각에선 동창리와 서울 지역에 최근 눈이 내렸는데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엔 눈에 덮인 풍경이 잡히지 않는다며 사진 자체의 진위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진 진위 여부를 떠나 공개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의 정찰 자산이 북한 곳곳을 탐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도 자체적으로 2024년까지 다수의 군 정찰 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도 한국을 지켜보고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밝힌 대목도 한국에 지지 않겠다는 경쟁심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연말 총화 기간인 12월 들어서도 이례적으로 도발을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북한은 이번 정찰위성 시험 발사에 앞서 지난 15일엔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고출력의 고체연료 로켓 엔진 시험을 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반도 긴장을 유지하는 한편 이달 하순으로 예고한 노동당 전원회의에 앞서 주민들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 치적으로 국방력 강화를 내세우기 위한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원회의를 통해서 김정은의 업적을 선전하고 과시해야 되는데 올 한 해 경제 분야에서의 업적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역시 군사적인 분야의 업적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연말 12월에 총화 결산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편 북한 매체들은 이번 시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15일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을 지도했지만 이틀 뒤인 17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1주기 때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홍민 실장은 8차 당대회 당시 국방력 강화 핵심 과제로 제시된 만큼 김 위원장이 서해 위성발사장에 머물며 정찰위성 시험 결과를 보고받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험의 수준과 실험이 공개했을 때 지도자의 성과로 바로 연계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선전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직 단계적으로 성숙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해봐야 성과로 보여지긴 좀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마 공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북한은 앞서 지난 2월과 3월에도 정찰위성 시험 발사라고 주장하며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고출력 고체 엔진 실험을 감행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책임을 묻는 일을 도와야 한다며 단합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미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고출력 고체 엔진 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을 거듭 규탄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고체 엔진에 대한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해당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는 매우 분명한 입장을 취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포함한 다양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여러 도발을 규탄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have anything specific to offer on that reporting, but what I will say is that we have been very clear.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책임을 묻는 일에 도움을 줄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이러한 행동을 무책임하다고 여긴다며 북한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더 넓은 지역뿐 아니라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적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 명시 등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결정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As President Biden and Secretary Blinken have made clear, including in our very own national security strategy, our alliances and partnerships are.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 국가안보 전략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의 동맹 파트너 관계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며, 일본의 새로운 문서는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평화를 촉진하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보호하는 동맹의 역량을 재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이 북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답 대신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달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났을 때 북한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When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Xi had the opportunity to meet on the margins of the G20,
파텔 부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모든 나라들의 확정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외에 구체적으로 덧붙일 내용은 없다며 다시 한번 일본의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환영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이 명확히 한 것처럼 이러한 동맹 파트너 관계는 우리의 전략적 자산이라며 우리는 이와 관련해 동맹인 일본과 계속해서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파텔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한반도를 위협하는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6일 김정은 위원장이 영내와 한반도,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들, 그리고 우리 국가안보 이익의 위협을 가하는 군사적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반했습니다.
Mr. Kim continues to pursue military capabilities that pose a threat to the region, to the peninsula, to our allies and partners, to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s.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한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것이 우리가 일본, 한국과 계속 협력하고 한반도와 영내에서 주둔과 연습, 훈련을 계속하며 한반도 안팎에서 자체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마주 앉겠다는 우리의 제안을 다시 밝힌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again restate our offer to sit down without preconditions with Mr. Kim.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조건 없이 그 제안을 다시 수락할 것을 그에게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국방과학원의 중요 연구소가 지난 15일 오전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140톤 포스의 추진력에 고체 연료 발동기의 첫 지상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에서 이 시험을 지도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8차 당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 발전과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 과업 가운데 하나를 해결했다고 높이 평가하며 최단기간 내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다른 나라와 군사적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과 이란을 언급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추구하는 것이 긴장 고조로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질문자는 북한을 언급했는데 난 지난주 러시아와 이란 간 관계 심화를 특히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를 예고할 뿐 아니라 중동 등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동창리 엔진 시험장 인근에 최근 들어선 새 구조물에서 고출력 고체 엔진 실험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VOA가 지난달 빠른 속도로 구조물이 건설되고 있다고 지목한 지점인데 불과 한 달 만에 야산 한가운데 길이 뚫리고 고체 엔진 시험대가 들어선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고체 엔진 실험을 진행한 곳은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엔진 시험장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지점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엔진 실험 장면이 담긴 사진에는 높이 솟은 철골 구조물과 함께 그 뒤쪽에 화염을 뿜어내는 또 다른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입니다. 이 사진을 기존에 촬영된 위성사진과 비교해보면 철골 구조물은 기존 동창리 엔진 시험대와 유사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 철골 구조물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자리한 신축 건물과 닮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지점의 반대편, 즉 기존 엔진 시험대에서 북서쪽으로 약 400m 떨어진 곳엔 건물이 서 있는데 각도상으로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지점으로 추정됩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 동남쪽 약 200m 지점에서 고체 엔진 실험을 실시하고 정반대편에 위치한 건물을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 장소로 활용한 것입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과 니칸센 미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도 북한 관영매체의 사진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BOA와 같은 해석을 내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에 고체 엔진 실험이 이뤄진 장소가 10월 말까지만 해도 나무와 풀로 뒤덮인 야산지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BOA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10월 28일 기존 엔진 시험장 동쪽 부근에 새롭게 길이 뚫리기 시작했으며 11월 14일엔 길 끝부분에서 새로운 건축물 공사 장면이 포착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약 열흘 만인 11월 26일 이 건축물은 윤곽을 드러냈는데 기둥이 지붕을 지탱한 형태가 엔진 시험대와 유사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이 이곳에서 고체 엔진 실험을 하면서 이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아울러 야산에 엔진 시험대가 들어서고 이 시험대가 재기능을 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약 한 달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한센 연구원은 엔진 시험대가 실제 작동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무언가를 원할 때 일이 매우 빨리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멀러 선임 연구원도 가장 먼저 주목되는 건 한 달 혹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시험대를 만들고 완공 즉시 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big takeaway is that they built a test stand in roughly a month or slightly under a month and then tested it immediately after.
그러면서 이 같은 신속한 시험대 완공과 사용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슈멀러 선임 연구원은 고체 연료 시험대를 만든 사실뿐 아니라 북한이 실제 즉각 실험을 할 수 있는 초대형 고체 연료용 엔진이 있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건 북한이 고체 연료용 엔진 프로그램을 한동안 진행해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국방과학원의 중요 연구소가 지난 15일 오전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140톤 포스 추진력의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에 첫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이 시험을 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일본 정부가 10년 만에 국가 안보 전략을 개정하며 적 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갈수록 심각해져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군사 활동도 중대한 위협의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일본의 안보 관련 지침을 박형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일본 정부가 16일 열린 각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 등이 포함된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안보 문서는 외교 안보 관련 지침이 담긴 국가 안보 전략, 일본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을 제시한 국가 방위 전략, 그리고 방위 장비의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방위력 정비 계획입니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문서는 10년 만에 개정된 국가 안보 전략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서에서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을 고려할 때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로는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 보유의 필요성을 추가했습니다. 일본에 대해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무력 행사 3요건에 근거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자위조치 차원에서 상대의 영역에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자위대에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무력 행사 3요건은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에 분명한 위험이 발생하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으면 필요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다만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선제 공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협력해 대처한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 년 동안 반격 능력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반격 능력은 미군에 의지한다는 정책적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일본 자체적으로 관련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핵과 미사일 역량 강화, 빠른 군비 증강, 현상 유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 등으로 엄중해지고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現在の中国の対外的な姿勢、あるいは軍事動向等については
개정 방위력 정비 계획에는 반격 능력을 갖추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담겼습니다. 사거리 1,250km 이상인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도입하며 백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한 기존 12식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리고 전투기와 함정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종합미사일 방어와 정찰 감시 능력을 개선하고 우주 사이버 능력을 향상하며 자위대 내 상설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총생산 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뒤인 2027년도에는 GDP의 2%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명시했습니다.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력 정비 비용으로 43조엔, 약 3,140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일본은 국가방위 전략에선 이 같은 방위력 강화의 배경으로 중국의 군비 확장과 타이완 주변에서의 군사활동,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과의 군사협력 강화 등 주변 안보 환경의 악화를 꼽았습니다.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주변국들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개별 국가 중 가장 먼저 언급한 중국에 대해선 최근 중국의 대외적 기조와 군사활동 등이 일본과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사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강화를 보장하는 데 전례 없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을 제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3년 발표한 첫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중국을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미사일 관련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북한의 군사활동은 일본의 국가안보에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관련 역량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변칙기동 미사일 발사, 이동식, 잠수함, 기차 등 발사 형식의 다변화 등을 통해 미사일 관련 기술과 작전 역량을 빠르게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대한의 속도로 핵 능력의 질적, 양적 증강을 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지정학적 맥락과 일본의 안보 측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 문제와 다른 사안 등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안보 분야를 포함해 일본, 한국, 미한일의 전략적 조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선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이란 기존 표현을 없애고 우크라이나 침공과 일본 북방 영토 주변의 군사활동을 거론하면서 강력한 안보 우려라고 거론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문서 개정을 통한 방어능력 강화 방침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역사적인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16일 일본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을 채택한 것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적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과 방위비 증액 등이 포함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문서 개정 결정에 대한 성명을 통해 이 전략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파트너 및 동맹국 공동체에 대한 기시다 총리와 일본 국민들의 비전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일본의 목표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일본의 이번 새 전략이 국제 평화와 핵 비확산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깊은 의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하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일본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잔혹한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등 기시다 총리와 일본이 전 세계에서 보여준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의 파트너들이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번영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적인 새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해 기시다 총리와 일본 국민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밝혔듯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새 문서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를 증진하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보호하는 우리 동맹의 능력을 재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새 문서에 명시된 것처럼 향상된 역할과 임무, 능력에 대한 투자 증가와 미국 및 기타 동맹, 파트너와의 긴밀한 방위 협력을 통해 동맹을 현대화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의 전략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 간 긴밀한 연계가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고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우리의 전략에 수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이 세계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도전을 해결하고 규칙 기반 질서를 옹호하는 국가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일본이 동맹을 현대화하고 세계적 도전 해결을 위한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새 단계를 밟은 것을 축하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이날 로이드 오스틴 장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수호하려는 일본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국가 안보 전략 문서의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성명에서 일본이 새롭게 발표한 국방 전략과 미국의 국방 전략이 요약된 비전 및 우선순위 사이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며 이 두 가지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동맹을 현대화하고 통합 억제력을 강화하며 진화하는 역내와 글로벌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국 간 노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적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 등이 일본의 새 국가 안보 전략에 포함된 데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반격 능력을 포함해 역내 억지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능력을 획득하려는 것과 2027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대폭 늘리고 국내 총생산의 2%에 도달하겠다는 목표, 상설 합동작전본부 창설을 통해 자위대의 합동성과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초석으로 남아있으며 미국은 양국 전략에 명시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6일 열린 임시 각의를 통해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향후 5년간 방위비를 현 수준의 2배로 늘리는 것을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개정된 안보 문서는 외교와 안보 분야 기본 지침이 담긴 국가 안보 전략과 방위력과 자위대 역할 등이 포함된 국가 방위 전략, 방위비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 방위력 정비 계획 등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방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가 안보 전략을 개정하기로 한 데 대해 초당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 등의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본의 이번 조치가 미일 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마이클 메카울 공화당 간사, 아테소 위원회의 아미베라 위원장과 스티브 샤보 공화당 간사는 16일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새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정책 문서 발표를 환영하며 일본이 방위 역량을 근본적으로 확대, 강화, 향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가들이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방위 태세를 재조정하는 가운데 이런 조치들은 미일 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점증하는 해상 공격과 중국의 급속한 군사 현대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 타이완 해협 양안의 도발과 억압,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요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의원들은 일본이 향후 5년간 국방 예산을 2배로 늘려 국내 총생산의 2%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은 우리의 확고한 동맹국인 일본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움직임은 우리의 협력을 강화하고 집단 억제를 증대하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일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벤카딘 상원 의원과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시대에 기시다 일본 총리의 정부는 21세기 공통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비를 GDP의 2%로 늘리고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정책 지침을 현대화하는 대담하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런 조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 동맹 중 하나인 미일 동맹의 발전이 지속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의원은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증대된 방위 투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동 가능하고 치명적이며 상호 운용 가능한 새로운 역량을 가능한 한 빨리 배치하도록 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요 방위 역량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선 양국이 군사 조달 및 인수 절차를 개혁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두 나라는 군사적으로 점점 더 치열해지는 지역에서 결정적인 승수 효과를 내기 위해 연합훈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잭리드 상원 군사위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일 동맹뿐 아니라 국가 간 협력에도 새로운 시대를 열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리드 위원장은 일본의 새 국가안보 전략은 일본을 보호하고 인도태평양 평화와 국제적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대담하고 전향적인 청사진이라며 이는 변화하는 안보 역학과 미일 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는 미일 동맹의 중요한 순간이며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는 다른 나라들에도 협력과 관계 강화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연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일본 정부는 임시각의에서 정미사일 기지 등을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반경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전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일본이 북한의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는 일본 방위성의 입장에 무게를 싣는 발언인데요. 이런 가정적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정보 공유를 비롯해 미한일 3국 공조가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대북 제재 대상을 확대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악의적 행동을 억제하는데도 세 나라가 전략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16일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하이노 클링크 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소진해서 동맹과의 공동행동만을 강조하는 걸까요?
I think that it's true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pathway is blocked as a result.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러 관계 악화로 인해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압박의 길이 막힌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미한일 정상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3국 간 조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공동성명은 세 나라가 함께 협력을 도모하는 많은 새로운 분야를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삼각공조를 도모할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또 북한 관련 모든 억제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큽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북한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삼각공조가 소용이 있을까요?
It provides a united front against North Korean provocations, and I think that maybe the best metric.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 전선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그걸 북한이 알아차릴 것인지가 중요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미한일이 같은 입장을 취할 때 북한이 알아차린다고 생각합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님, 미한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제한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대응에 써야 할 새로운 도구가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believe that the historic use of sanctions can certainly...
과거부터 사용해온 제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북한의 가장 최근 실험 이후 일본, 한국, 미국이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봤습니다. 새로운 제재뿐 아니라 더욱 강력한 집행이 물론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특정 분야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사이버 범죄, 사이버 탈취는 물론 암호화폐 분야 제재가 강화돼야 합니다. 사이버는 북한이 미사일 재고와 핵 능력 현대화에 자금을 댈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들이 있습니다.
크랭크 부차관보님,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 때 시행된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은 대북 압박이 줄었다고 하죠. 동의하십니까?
I think that pressure certainly remains. I believe that for the most part
압박이 확실히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가 시작하고 압박을 유지했던 것과 동일한 일부 정책들을 바이든 정부가 이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이 선택한 이 길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저지하고 만류할 수 있을 것인지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돕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엔은 추가적인 대북 압박을 행사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단기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한일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길로 나아가면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크랭크 부차관보님, 많은 전문가들은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이 김정은의 생각을 바꾸는 변곡점이었다고 합니다. 만일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지 않고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이어갔다면 현재 상황이 다를까요?
Well, I would argue that 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 And the deal that
나쁜 합의보다는 아무 합의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봅니다. 북한이 하노이에서 제시한 조건은 미국, 영내 동맹, 전 세계의 나쁜 거래였습니다. 북한의 부분적인 양보를 끌어내거나 북한을 외교 대화로 불러오기 위해 제재를 해제, 완화, 중단하는 데 반대합니다. 내가 판단하기로 김정은은 미국 정부가 제시한 조치들을 취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됐는지에 대해선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ICBM 실험이 한동안 중단됐었고 핵실험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회담이 상황을 다소 안정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특히 올 한 해 핵실험을 제외한 모든 도발을 늘렸죠.
스나이더 국장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게 북한의 현재 행태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쳤나요?
Well, I think that the collapse of the Hanoi summit put us on a different trajectory as related to this issue of denuclearization.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비핵화에 있어 우리는 다른 궤도에 올랐습니다. 회담 결렬이 미북 양측에 다른 교훈을 줬기 때문입니다. 미국 쪽에는 대통령조차도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맺지 못했다는 게 교훈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험을 통해 핵협상을 재개할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화를 계속 제안하고 있지만요. 김정은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스스로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군사 역량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에 복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미북이 각자 깨달은 교훈을 통해 두 나라가 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유익하고 유용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상상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크랭크 부차관보님, 향후 1, 2년 사이에 미한일 삼각 안보 협력이 얼마나 급속도로 강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What we've seen just in the last several months, at least two separate occasions.
미한일 해군은 지난 몇 달 사이에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최소한 두 번 함께 실시했습니다. 지난 10월 미사일 방어 훈련은 몇 년 만에 재개된 것이죠. 한국과 일본 모두 삼각 공조 강화를 원한다는 것이 이번 훈련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미군은 매우 역동적인 조직이고 매우 빨리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 영내 미국인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3만여 명의 주한미군, 5만여 명의 주일미군은 물론 영내에 수십만 명의 미국 시민이 있습니다. 그 경우 바이든 정부는 국가 이익을 지키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을 배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님, 일본이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래 최고 수준의 군사력 증강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이 같은 군사력 투사를 전적으로 지지합니까?
I think the unveiling of the Japane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today as well as some other
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한 안보문서들을 공개한 것은 전후 일본 역사에서 매우 핵심적인 순간입니다. 변화된 시대를 반영하는 것인데 북한, 중국, 러시아가 제기하는 위협이 모두 증대됐습니다. 약 2주 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 한국과 일본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습니다. 일본은 향후 5년에서 10년간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으로 늘릴 계획인데 나토 수준과 같고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적국이 공격할 때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합리적일 뿐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는 이 움직임에 박수를 보냅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일본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I do not believe that, given your scenario, that that
아니요, 그런 상황에선 한국 정부의 어떠한 허가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다른 어떤 나라의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다고 해서 일본이 반격 능력을 꼭 발동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나는 일본이 꼭 필요할 때만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강력한 교전 규칙을 세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미한일 협력을 도모할 또 다른 기회입니다. 세 나라가 무력, 정보, 조기 경보 공유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이죠.
스네다 국장님,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응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경우 한국 영공의 전투기나 미사일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모종의 합의를 맺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I think actually what you're doing is making the argument for trilateralism. Because
그런 가정은 오히려 삼각공조의 필요성을 부각시킵니다. 미일 미한 간 조율이 없는 상황에선 북한이 우리를 여러 다른 모험 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죠. 한 나라는 미국의 대응이 너무 약했다고 여기고 다른 나라는 미국의 대응이 너무 강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공조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한일 간 불신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요.
클링크 부차관보님, 최근 미한일 세 나라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고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맺었습니다. 일본이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어떤 합의가 더 유용할까요?
I don't think they're mutually exclusive. As a matter of fact, I think GSOMIA is the foundation for being able to share.
두 개가 상호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보 공유의 토대는 지소미아입니다. 두 합의는 서로를 강화하죠.
스네다 국장님, 미한일 북핵 수석 대표들은 중국이 북한을 제어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의 필요성은 지난 몇 달간 누차 강조됐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Sanctions enforcement and condemnation of North Korean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중국은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해야 합니다. 둘 다 중국이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걸까요?
Well, it's not happening and I believe that the Chinese state is more capable than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국은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을 규탄할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스네다 국장님과 저는 불과 몇 년 전에 워싱턴 톡에서 미한 간 정책 공조의 속도와 조율의 불일치에 관해 이야기했죠. 그때 이후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Well, one thing is that the bilateral statements between actually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각각 발표한 정상회담 공동 성명은 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안보와 비안보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과 2013년 미한 공동 성명과 비교해봐도 그렇죠. 미한 협력이 짧은 기간에 놀랍도록 강화되고 제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한 동맹이 국제 현안에서 예상보다 크게 힘을 발휘한다는 데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동 대응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크링크 부차관보님, 윤석열 정부는 국제적 역할을 더 맡겠다고 합니다. 규범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연대해 한국이 군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을까요?
So I would say the Yoon administration has already done quite a bit in terms of
윤석열 정부는 이미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또 미국 지도자들이 만든 전략 문서와 성명에도 매우 긴밀히 연계하고 있고요. 한국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하드 파워도 커지는데 특히 경제는 세계 10위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력히 옹호합니다. 미국, 일본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면서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배격하는 역내 세력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북한, 러시아는 물론 솔직히 중국도 포함됩니다. 중국의 악의적인 행동, 경제적 강압과 특히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침략에 대해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면 타이완의 미래가 한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한국민들이 매우 강하게 깨닫게 됐다고 봅니다. 솔직히 미국과 한국 정부가 타이완 유사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은 필요할 경우 역내 모든 병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크링크 부차관보님, 한국이 역내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해 일본만큼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비판에 공감하십니까?
I do agree with that. I think during the Moon administration, that there was challenges.
공감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바이든 정부 초기의 외교 국방 2+2 회담 성명들을 보면 미국이 일본, 한국과 맺은 합의 사이에 매우 큰 격차가 있습니다.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타이완 해협이 공동 성명에 언급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이 타이완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초기 한일과의 외교 국방 공동 성명들을 비교하면 한국의 목소리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논 클링크 전 부차관보와 스콧 스나이더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서 저녁부터 대부분 지역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6도까지 내려가고 최고는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1도. 남포도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고 한때 눈이 내립니다. 최저 13도, 최고 영하 1도. 최저 영하 13도입니다. 신우주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3도. 강계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4도. 해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고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0도. 사리원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고 최저 영하 13도, 최고는 0도. 함흥입니다.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상 2도. 장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고 한때 눈이 내리겠고 최저 영하 24도까지 내려가고 최고는 영하 7도. 해산은 구름 끼고 최저 26도, 영하 26도입니다. 최고는 영하 11도. 원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영상 5도. 청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는 0도. 선봉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1도. 삼지연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고 최저 영하 25도, 최고는 영하 12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5, 오후에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0.5 내지 1, 오후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해군의 유도미사일 구축함 쇼프호가 19일 미 해군 7함대가 주둔하는 일본 요코스카에 전진 배치됐습니다. 7함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쇼프호의 전진 배치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증진하고 전략적 이익의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함대는 또 미국은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에 대한 일본의 기여와 그곳에 전진 배치된 미국인에 대한 장기적인 헌신과 환대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강조했습니다. 7함대 산하 71태스크포스 지휘관인 월터 메이노 대령은 쇼프호는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미 7함대의 능력과 역내 해양 안보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보장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약속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1태스크포스는 일본 자위대와 함께 공통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쇼프호는 길이 155m, 배수량 약 9,200톤에 승조원 약 270명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으로 두 대의 해상작전용 헬리콥터 MH-60 시호크를 탑재하고 탄도미사일 방어는 물론 공중, 대잠, 지상전 등 다중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칠함대는 밝혔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이 19일 일본 영해 안쪽으로 항해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NHK는 이날 일본 방위성을 인용해 중국 해군의 조사선이 이날 새벽 일본 남부 가고시마현 앞바다에서 약 3시간 반 동안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함정이 현지 시간 오전 3시 20분경 다네가시마섬 남동쪽 약 50km 해상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처음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다네가시마섬 남쪽의 접속 수역에 진입했고 오전 6시 50분경 야쿠시마섬 남쪽을 거쳐 일본 영해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함정은 오전 10시 30분경 쿠치노에라부 섬 서쪽에서 영해를 벗어났다고 방위성은 밝혔습니다. NHK 방송은 복수의 관리를 인용해 중국 조사선의 일본 영해 진입이 확인된 것은 올 들어 다섯 번째이며 중국 해군 함정이 일본 영해에 진입한 것은 올 들어 아홉 번째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태국에서 어젯밤 해군 함정이 엔진 고장으로 침몰해 33명이 실종됐습니다. 태국군은 해군 소속 수코타이 초계함 한 척이 이날 자정 무렵 해안에서 약 23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침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함정 세척과 헬리콥터 두 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악천후 속 밤샘 구조 활동을 통해 승조원 106명 가운데 73명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함정에서 탈출한 33명의 승조원은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해군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어둠 속에 주황색 구명조끼를 입은 한 무리의 승조원들이 검은색 팽창형 구명정에 탄 채 한 함선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포그롱 문타드 팔린 태국 해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987년부터 사용된 미국산 초계함 수코타이호가 어제 강한 파도에 부딪혀 침몰하기 전 한쪽으로 기울었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교회에서 어제 총격이 발생해 범인 한 명을 포함해 6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제임스 맥스윈 토론토 요크지방 경찰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온타리오주 본의 한 주거용 건물에서 총기 등으로 무장한 용의자가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맥스윈 서장은 이 총격으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를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총격을 당한 주민 중 한 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맥스윈 서장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사망자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벨라루스를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한 벨라루스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 병력의 훈련 장소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벨라루스의 참전을 압박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국경 방어가 우크라이나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군 최고사령부 회의 뒤 러시아와 벨라루스 두 나라의 국경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지속적인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방어 시나리오들에 대해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오늘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 지난 10월 벨라루스로 이동한 러시아군이 대대전술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이용한 공습을 가해 우크라이나의 수도 크이우와 인근 핵심 기관시설이 손상을 입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